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로는 15번째, 그리고 우리가 연대기적 성경으로 지금 20번째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인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6번째 시간으로 19장과 2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들의 기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이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제 노아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모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안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과 일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건가라는 그 원형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이 땅에는 수 없는 교회가 있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믿음보다 미신에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낯설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경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 그림들을 우리가 잘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8장과 19장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 17장의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회복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폐경기가 와버렸고 나이가 90세가 된 사라의 경우는 이제 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뭐 사람을 자녀를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라에게 그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더 이 믿음의 그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그 마음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열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읽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여기 뭐 우리 이 뭐 한 50세 되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이나 계신데, 혹시 아들 하나 더 가지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좋지 그러겠습니까? 그냥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게 무슨 그냥 뭐 하나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알랐듯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즘엔 자꾸 이 결혼들이 미루어져서 좀 이렇게 늦게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고생들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젊어서 건강할 때 자녀를 낳으려고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90세 된 할머니에게 너 아이를 꼭 낳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완전 미쳤구나.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야, 90세 된 나를 통해 너 이럴 수 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주신 사명을 일궈갔던 위대한 사라라는 여인의 믿음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늦은 나이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당신이 선택한 이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죠.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똑같죠.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그 믿음의 자손을 낳으려고 그랬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서 택함을 받았구나, 사실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계속 보면 롯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카 롯도 같이 그 부름 앞에 같이 나왔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또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그 이후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거 이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90세 된 이 노인 이 사라가 아이를 낳는 건 생명,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이 가정, 이 셀,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 일도 정말 리더들이 목숨 걸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을 낳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뭐 제자를 낳든 우리가 제자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다음 사람을 낳기 위한 것은 사라가 90세에 목숨 걸고 자녀를 낳는 것과 거의 똑같은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 특히 이런 것 잊지 마시고 그냥 교회 오니까 직분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내가 이 교회의 당이 다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져도 아 내가 부름받아 할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그 믿음으로 세워가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시작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도 그 일들을 좀 용기 있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멸망 사건도 우리가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땅을 내려와서 정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심판이라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각고의 노력과 그런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통곡과 하나님의 외침을 다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고집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도시와 가정과 교회가 용서함을 받고 회복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스컷처치에서도 120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보낸 그 선교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분 때문에 어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렸던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런 사람을 또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19장의 얘기를 좀 더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 확인하는 일들이 19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멸망 그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멸망 직전에 이제 이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 롯을 이렇게 쭉 19장에서 읽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싶은 만큼 분명히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을 건데 이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읽어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간 이 천사들을 보고 이 손님으로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 아브라함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그런 걸 알고 굳고 사양하는 그 천사들을 꾸짖으면 집으로 데려와서 대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이 사악했던 소돔 사람들이 전부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찾아와서 이 손님을 폭행을 하려고. 근데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폭행의 이유가 바로 성적인 폭행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폭행을 하려고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이 롯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 둘 남자의 경험이 없대요. 그만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딸들을 줄 테니까 얘들을 데리고 놀아라. 손님은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한이 그런 만큼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이슬람권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뭐 이 딸들을 막 존속살인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빠가 뭐 아빠가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사 여탈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냥 막 죽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그런 여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롯은 그런 행동을 참 어이없이 막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앙이 내릴 거니까 이 천사가 빨리 떠나라고 해도 자꾸 꾸물럭거립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사가 막 롯을 끌고 뭐 아내를 끌어내고 뭐 딸을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몰아내서 겨우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나와가지고 빨리 산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저 산은 너무 멀어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지 막 이래하면서 또 이제 어디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도망가겠다고는 거기서도 살기가 두렵다고 산속으로 이제 몸을 피해가지고서 굴 속에서 이제 살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이 소알 땅 이 롯이 살던 거기와 삼촌이 살던 이 헤브론은 그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끔찍하게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아마 온 세상이 다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삼촌도 찾아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 속에서 그냥 딸들하고 살았어요. 근데 또 이 남자도 모르던 이 딸들이 도대체 술을 만드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우리가 결혼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술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자녀를 갖자. 두 딸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통해 나온 그 이 족속들이 이제 모압 족속.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을 통해 나온 족속이 암몬, 그 모압과 암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19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어쨌든 대표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롯 같은 경우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 시대 속에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교회를 나왔지만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롯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는 교회를 다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애매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금 롯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를 단다고 하지만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교회 왔을 땐 진짜 교인 같은데 또 세상으로 가면 정말 세상 같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또 그것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와도 그냥 규율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 그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로만 취급하는. 그러니까 롯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항상 세속의 눈이 꽂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풍요로웠던 애굽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셀럽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던 이 롯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보면 믿는 자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그랬고 그렇게 보면 롯 또한 같은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가 어떤 이유로 갔든 그는 하나님을 알리는 빛과 소금, 전도자와 증인으로서 보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는 의로운 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보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결국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한 사람 롯 때문에 뭐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보고 되돌이켜볼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내주신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와 중보가 그를 살린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구원은 그렇게 남의 중보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좀 부끄럽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가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그 새 속에 물들어 지냈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많았죠.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 행하시는 것도 그가 보았고 그 약속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신약에 나오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다 초대받았는데 신랑의 잔치에 준비된 자가 아니라 준비 없이 살다가 결국엔 그 땅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미련했던 다섯 처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롯처럼 겨우 간신히 자기 목숨 하나 건지는 그런 정도의 삶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지름길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롯처럼 알고만 있는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알기 때문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믿는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좀 더 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다른 곳에 살았어요. 근데 롯은 거기를 찾아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찾아가고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 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날마다 이 죄악이 상식이 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 다양한 죄악들을 보고 듣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 고통받았다, 뭐 시험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가더라, 감염되고 중독되어 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롯의 딸을 보십시오. 그 음란한 도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딸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딸을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들은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건 맞죠. 그런데 저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 도시 속에서 그 문화와 그 교육을 받고 그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삶을 항상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걸 늘 봤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세상의 문화, 뭐 아이돌, 뭐 BT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그냥 거의 미쳐 있잖아요. 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물론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보니까 뭐 아버지의 어떤 통제든 뭘 때문에 비록 뭐 세속처럼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늘 보고 있고 감염되고 있고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나가지 않았어도 이미 다 보고 있고 다 즐기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순결한 처녀인데 위기를 만나니까 기껏 생각해내는 게 술만 들어서 아버지한테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희게 망측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들 속에 우리 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보십시오. 정말 희귀망측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20, 30년 전에 사람들이 보면 하고 놀랄 만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그런 생각들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속의 문화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부는 누가, 우리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도 연애당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요즘에는 기본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술 동거하고, 뭐, 교회를 다니면서 할 짓 다 하고. 근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롯의 딸들처럼 다 돼버린 거죠. 다들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자신을 비롯해 저도 우리 자식을 보면 그 우리 애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제가 그런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얘가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레이더 선상에 올라온 그 친구를 만나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걔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볼 땐 얘는 내 친구인데 쥐가 뭔데 만나지 말라고 그래. 말하자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모가 그래. 우리 애는 착해. 근데 동거하고 살아. 우리는 착해. 근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워. 우리는 착해. 근데 학교에서 일진 하면서 애들 짓밟아버려. 우리는 착해. 근데 명품만 좋아해. 우리는 착해. 그런데 세속의 문화 속에 늘 젖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이 롯을 통해, 롯의 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롯이 살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거기서 우리가 늘 보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새 속에 늘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5%도 안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 한 시간씩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한 시간이지. 웬만하면 30분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자기가 혼자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딱 그거예요. 일주일에 30분 딱.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오래 거의 삶의 모든 시간을 세상에 방치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걔를 그거를 닮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의 형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체로 보면 친구나 아는 사람이거나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예요. 물론 정죄하고 죄인이니까 죽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죄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헷갈려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롯의 딸들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에 롯이 보여주는 이 모습, 롯의 딸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속에 얽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의 그 현상과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속이 보여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본능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본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좋아요. 세속의 것이 재미있어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과 몸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롯의 딸들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네 삶이 어차피 지금 롯처럼, 롯의 딸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로 때로는 새벽으로도 모여서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세속에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그 어두운 세속 속에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그 접촉점들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말씀이 있는 예배가 중요한 거고 셀 모임도 말씀이 있는 셀 모임이 중요한 거고 개인 묵상도 말씀이 있는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데는 예배가 말씀이 뭐 10분, 20분에 다 끝나버리고 모든 게 찬양과 뭐 행사와 이런 거. 셀 모임도 갔는데 교제만 90%. 나머지는 서로 히히 웃다가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 셀 모임은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토하고 싶은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함께 만나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속의 사람들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부르신 사명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는 착한 사람인데 세속의 문화가 당연한 거예요. 동거가 당연한 거예요. 술담배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충전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늘 각성시키고 우리를 준비하고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롯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고 어느 순간인가 감염되고 감염이 알게 되는 게 아니, 감염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되는 게 감염 아닙니까? 이번에 또 뉴스에 났는데 무슨 쿠웨이트인가 어디 갔다 온 사람이 하나 메르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확진 판정 받았어요. 지금 그 사람 돌아다니는 길을 다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한번 이것도 한번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주 심각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세속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휩쓸고 다니면 이게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부에 막 올라온 이 새내기가 막 선배들을 보면서 닮으려고 하는데 선배가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서 하는 짓거리가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게 낫다고 말할 만큼 그런 죄악을 범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서 성도들이 선택해야 되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갈 것인가? 롯의 길로 갈 것인가? 사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있어도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말씀 열심히 보는데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밖에 있어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가 모르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을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몰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고 종교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충성하는 종이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영적인 것을 잘 보면 아주 심각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나를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마치 그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과 같은 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한국에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멜번에 왔더니 제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여기 왔었을 때 놀 게 없어요. 여기선 5시면 다 문 닫아버리고 도대체 놀 게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심지어 시드니하고 멜본도 달라요. 예전에 저희 집에 하숙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시드니에 있던 친구야. 자매였는데 애가 오더니 막 미칠라고 그래. 시드니에서 놀던 대로 여기서 못 노니까 나갈 때마다 이 친구가 와서 자랑을 해. 오늘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왔어요. 안 따라오면 막 미칠라고 그래 애가. 나갈 때도 완전히 이 남자들을 홀릴 수 있는 그런 거의 뭐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것만 입고 가. 키도 안 커. 요만한 애가. 아, 참 심각한 거예요. 그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그래서 많이 건전해져요. 말씀도 건전해지고 삶도 건전해지고. 그리고 방학 때 가면 완전히 또 이제 세속화돼서 또 와요. 근데 겉에는 너무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깔끔해지고 이렇게 홀릴 만큼 이렇게 변해서 오는데 속은 다 썩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향,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것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셀 모임이 되고 또 말씀이 있는 개인 묵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과의 공동체의 접촉점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예배당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세속의 가치로 그래서 물들었던 생각들이, 아, 그래.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각성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더 나쁜 걸 배워.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다 나쁜 짓을 하는 걸 보고 배워. 전도 모임 열심히 하고, 뒤풀이로 클럽 가서, 걔네 말 그대로 옮기면 똥꼬치 마있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전도하던 애들이 그 전도 모임을 다 끝나고 대풀이, 뭐라고 해야 하든, 회식하면서. 여러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전도 모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거룩한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예배가 있는 곳, 예배만이 아니라 요즘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이 없는 예배도 있으니까 말씀이 있는 예배를 찾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말씀도 올려서 계속 또 주중에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장에서 보여주는 지금 심각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잘 발견하시고 믿음 앞에서 정말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20장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그 이 마므레 지역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제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동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때문에 그 지역도 어떤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지금도 한번 지진 나가지고 뭐 산에 화산이라도 터지는 날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이제 자기가 살던 마므레, 그러니까 헤브론 그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랄이라는 땅으로 가게 됐는데 이거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르라는 데과 가데스 비트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더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말하는지 사실 헷갈려요. 근데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대 랍비가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봤는데 그 그린 그림에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데스를 그랄 위쪽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건 비트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곳에서 이제 이전에 그 12장에서 왜 이집트에 처음 내려갔다가 그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인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생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12장에서 그때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당시 그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힘 있는 놈이 뺏으면 그만인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에 갈 때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렇게 아내 살해하고 그런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왕이 65세나 된 그 이 사라를 보면서 미모에 빠져가지고서 어쨌든 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65세에서 70세 정도였고 지금 여기 20장에서는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 90세예요. 지난주 우리가 18장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이미 폐경기가 지났어요. 사례는 그런 그 분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사라의 뭐 미모가 소문이 나서 뭐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가 그 언급이 되는데 20장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미모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 성경을 보면은 20장에 뭐 미모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하는데 다른 성경 그런 얘기 없고 원문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그랄 지역의 권사자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의 왕이 이 사라를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아브라함이 머물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적이 될 수 없어서 동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누이가 있다고 하니까 사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토권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족장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들까지 다 짓밟아 이겼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문이 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318명의 길리운 군사가 있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따져도 300가정 넘게 같이 족속으로 이루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면 그렇게 막 연합군과 싸워서 300명이 싸워서 이길 정도의 용맹함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걸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늘 두려워했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지금처럼 연합해서 만약에 덤벼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꼼짝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심지어 할례 언약까지 맺었고 또 사례를 직접 사라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삶은 굉장히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왜 누이라고 속였냐 그거 따져 물으니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얘들이 하나님을 알면 조심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믿음이 있는 삶일까요? 없는 삶일까요? 이런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폐악을 치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믿음의 삶의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런 사건을 통해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과대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모든 게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모든 게 다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믿음이 없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믿음의 모델로 제시되는 아브라함을 보면 전혀 그런 평가를 가지고 그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인간적이고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할 것과 조심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각해서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뭐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어떤 목사님 그래 뭐 독사하다가 죽은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말하는 자주 듣는 그런 믿음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통해 보여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옳으냐, 그르냐, 뭐가 믿음이냐라는 걸 바르게 분별하려면 20장을 그냥 읽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20장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전체적인 믿음의 배경을 보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팔아먹으면서 자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카 롯을 구하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300명의 군사가 여러 나라 연합군,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그냥 들어왔는데 그걸 쳐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거는 그들이 정말 이복 남매도 맞아요. 그러긴 했지만 20년 전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아니 그 이전에 아까 말한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그 시대의 풍토가 어떤 풍토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광대하심에 대해 잘 몰라도 바르게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토를 달지 않았고 보내를 받은 그 약속의 땅 어쨌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거기서 아브라함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게 살고 정착해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왕에게 그 갈 때 남편 아브라함을 저 쫌팽이 같은 이러면서 그렇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막 이를 갈면서 두 번이나 이런 짓을 했다니 저게 내 남편이야 이러면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20장에 대한 많은 그 이 설교나 해석을 보편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취급을 해요. 아내를 두 번씩이나 팔아먹은 아주 쫌팽이 같은 그런 존재로 단정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이게 누이라고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한 번 그 전과가 있으니까 그냥 두 번째 보자마자 그냥 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이 역사적 배경이나 그런 상황들은 그냥 휙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아브라함을 아내 팔아 먹어서 돈 벌고 목숨 건진 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니까 묵상이 전부 그 해석이 좀 제가 볼 땐 무리하게 흘러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파렴치한 존재가 됐으니까 심지어 여기서 아비멜렉이란 블레셋 왕이 의롭대요. 아니 의롭다는 말을 사람들이 해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의롭다.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을 지금 두 번이나 했어. 그래서 그런 전과가 있다고 할 때 정황상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막 야단쳐야 되는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쳐요. 잘 읽어보면 결국 이런 거야. 멜기세덱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죽을래? 이씨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헷갈리죠. 이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을 갖다가 막 쥐잡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 야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인간 말종으로 살아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도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냐? 그게 하나님의 공이냐? 그게 조폭이지 그게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게 처음부터 이 설정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조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생각 안 하면 우리끼리 아멘 기분 좋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조폭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우상 잡신 미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과 지금 우리가 살펴오는 시대적인 배경과 정황들을 좀 신중하게 파악하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한 족속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족속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사라도 이미 떠날 때부터 하란을 떠날 때부터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근데 그때 그 겪었던 그 상황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결국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아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죽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라는 아까도 처음에 다른 것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아기를 낳는 것도 그랬지만 여기서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에스더 같은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집트에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얘네가 나를 이렇게 데려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그러면서 갔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물론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전적도 있으니까 칼을 빼들고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혼자 싸우다 같이 가족끼리 도망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300가정이 넘는 자기 족속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갔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이 사람은 홀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상황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개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죠. 아, 또 이런 일 또 있네. 물론 예상은 한 바지만 아, 꼭 이게 당하고 마는구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어떻게 행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를 그냥 키웠어요. 이집트 왕이 죽인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리에다가 애를 태워서 나일강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이런 엄마가 다 있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였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분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빗나가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어도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저는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아비멜렉이 막 하나님이 아까 너 죽을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명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여인도 그는 이 여자도 자기가 자기 오랍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그 상황과 정황을 잘 보라는 거예요. 물론 아비멜렉 같은 경우 그 시대 문화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강한 자는 뺏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짓밟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짓밟는 자의 맨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족속이 들어왔는데 이 족속은 사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족속인 거죠. 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도 다 물리치는 그런 존재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자기 신하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곤란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싸우기도 좀 애매한 상황에서 그런 이 정략적인 이 접근 방법을 통해 아내를 데려왔는데 별일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충돌 없고 싸움 없이 잘 해결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무지 뭐 권력을 갖고 막 하고 때려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졌으니까 그렇게 풀려지긴 했지만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아브라함 족속보다 이 블레셋 족속이 많고 강했어요. 아브라함은 많아봐야 300가정 내지 500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블레셋은 저 큰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생존을 위해서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굉장한 압박이 느껴지죠. 그리고 워낙 아비멜렉에 대한 소문 자체가 내가 볼 땐 좋지 않았다고 봐요. 여기서 그냥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의로워 봐야 블레셋 왕이에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꼭대기에 있다고요. 다 거짓말로 다 약육강식의 그 룰을 통해 왕이 돼서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얘들이 날 죽이겠다고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싸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살아도 자기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족속의 리더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살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 이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거기서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아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묵상해온 정황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던 건 왜일까요? 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까 아브라함이 딱 말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먹히는데 얘는 하나님 얘기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강한 왕이시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6절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안다. 그러니까 얘가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별로 물리적인 상황이 없이 그렇게 그냥 일이 풀려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여기서 당신이 만약에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다 죽여야 그래야 아브라함이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차피 여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랄 속에 있는 아비멜렉과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로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풀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 풀지 않으면 아까 말한 블레셋을 다 죽이던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아주 공경에 처하던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 사람이 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 나타나자마자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얘기 그래 네 맘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어? 이 사람은 내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7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내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럼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만약에 근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하고 너에 속한 모든 자는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을 세울 이 사람을 얘가 끝까지 죽이겠다고 하면 내가 먼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번 죽을래 말해놓고 너를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좋게 풀어가자라고 말하셨는데 믿었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안 보내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한번 말해서 알아들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일 풀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는 거죠. 선지자가 뭡니까? 예언자 아니에요?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이 미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이 더 중요한데 미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들에게 신의 대리자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를 알려줬어요. 근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당이 중요하고 꼭 중간에 신과 자기 중간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미래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다행히 그 순간에 자기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라를 그 밤에 데리고 와서 욕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저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족속은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남북 관계가 이게 화해 무드가 있어서 우리 좀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너네 그 이 특수 여단 하나를 우리 용산 예전에 그 미군 부대 있던데 오라 그래. 거기 있으면서 너네 그냥 훈련도 하고 그렇게 살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북한의 특수 여단 하나를 미군 용산 기지 거기에 있던 데다가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간첩이 하나 들어와도 이거는 색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똑같은 거예요. 아비멜렉도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무찌른 강한 특공대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영토 안에서 살아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이런 화해 무드 이후에는 분명히 아마 전체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걸 없애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죠. 자, 물론 이런 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영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그래요. 사탄이 지금 이 새롭게 시작된 홍수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된 이 세상에서도 바벨탑 사건으로 완전히 1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나서 우상 숭배에 막 나라가 다 퍼져가고 난리가 났는데 아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막 세워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꽉 찬 이 세상 속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혈통. 이제 사라에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약속을 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의 영적 싸움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비멜렉은 순수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 협박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가 순수했다면. 그리고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중에 사과의 의미로 은 천 개를 줍니다. 아니 뭐 자기도 몰라서 데려갔는데 뭐 얼마큼 잘못했다고 은을 천 개나 줘요. 제가 볼 때는 사라가 욕보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엔 이걸 가지고 모두 오해를 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꿈에서 봐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꿈으로 지금 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협박하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한데 와서 아브라함하고 얘기해보니까 그것도 사실이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게 액땜을 하듯이 완전히 그걸 끝내려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내용을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를 속여서 자기만 살려고 한 야비한 존재다. 밑동으로 확 내동댕이 쳐버리니까 근거로 그런 걸 근거로 뭐 택함 받은 자는 뭐 무조건 하나님이 뭐 다 구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아비멜렉이 아니 어떻게 그 이방인이 더 하나님의 자녀보다 의롭습니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좀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할례약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상태예요? 회복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 같은 경우도 직접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이삭을 낳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다 지금 어떤 거예요? 믿음이 충천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의 게이지로 보면 최고로 올라온 상태의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사례를 또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가족만 달랑 살아갖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족속의 아버지요 어머니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족속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름을 바꿔서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로 바꿔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족속을 위해서 리더로서 스스로 희생하고 좀 불합리한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성숙하고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졌냐?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정말 의의를 갖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이 행동밖에는 우리도 할 게 없어요. 아니면 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칼싸마다 죽었다 그렇게 가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자기 혼자의 의의를 높이는 영웅적인 생각일 뿐인 거죠. 자, 우리가 살펴오듯이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동일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이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오며 지금 25년이 지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주시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생각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점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도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는 용맹하게 싸울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걸 알았지만 거기 쫓아 들어가가지고 나도 한번 부자 돼보자 그러면서 거짓 부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좀 황량한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뉴스를 보면 툭하면 무슨 뭐 사기꾼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이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기꾼이 사기를 잘 쳐서 이게 성공하는 경우 없어요. 사기를 칠 때 저 사람의 마음에도 사기꾼 마음은 있는 거예요. 뭐라고? 100원 냈는데 천만 원을 준다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사기꾼이 거기서 말을 잘은 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스톱해야 되는데 뭐라고? 100원을 냈는데 집을 안 쳐준다고? 그렇게 가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쉽게 사는 삶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음성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올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지금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잘 점검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더 자료를 찾아보셔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뭔가라고 깊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숙하고 좀 어리숙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믿음의 삶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다 보면 아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런 꽉 막힌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교하시는 분들이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잡혀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약에 살피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아서도 죽었다 살아나고 풍랑에서 살아나고 뭐 불사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갔을 때는 그가 그 끝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인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모든 게 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저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권투 글러브 끼고 정상적으로 지금 싸움하려고 딱 링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속은 어떻게 해요? 그런 줄 알았더니 총칼로 갖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튼 자기가 다 가지겠다고 권투장갑 갖고 있는 사람한테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죽이고 찍고 하면서 뺏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규칙도 없이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도 자꾸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 우리도 좀 힘 좀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다윗이 그런 얘기를 아주 잘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그런 칼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오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다고 만군의 이름에 여호와만 이름만 갖고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믿음의 돌을 갖고 나갔어요. 자꾸 돌은 빼먹고 그냥 이름만 갖고 또 하면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선지자인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남들은 다 총칼로 이기려고 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의의 길을 걸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를 부른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걸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누룩이다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면 밀가루에 섞이면 조금 몇 프로 되지 않는 누룩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밀가루처럼 부풀어오르면서 셀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죠. 살다가 억울한 일 많죠.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서 바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백보좌 심판에서 해결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라처럼 기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잡혀가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뭐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너무 터지지만 수치스럽고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녀를 광주리에 넣어서 강으로 흘려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붙잡고 싶은 그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일그러지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같은 이 큰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막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이 사는 게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서 이를 부득부득하는 그런 인생 속에 분을 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계속해서 다음 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계속 묵상의 길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이끄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보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